네, 오절 security and honor. 아, honor 이거는 영예, 명예 이런 말이죠. 문단 45에서 방금 했던 논의 baseline 테스트와 적용에 있어서 평등한 적용, bad faith violation 테스트 이두 가지를 요약해 놨고, 문단 46과 47에 반대 논변, 가능한 반대 논변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문단 48도 뭐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49까지 이게 뭐 진중하게 논의를 안 하고 탁탁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단 47에 괄호 열고 돼 있는 거는 제 생각이지, 그 하버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곧 출간될 도어킨의 책에 나와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도어킨이 각주에다가 도덕적 회의주의나 상대주의는 철학적으로 방어 불가능한 입장이다 이러고 각주를 딱 달아놓고 근간 Justice for Hedgehogs 참조하시오 이렇게 내. 아, 이 사람 책 선전하는데 상당히 재능이 있다. 분명히 저도 이제 도덕적 회의주의나 상대주의를 비판하지만 저는 전적으로 이제 참여적 대화 상황에서 규범은 실천적으로 필요가 된다. 그리고 그 규범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힘이 아닌 어떤 규칙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구성해 나가야 되고 그 구성의 방식이 바로 공정성의 원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진행하지만 도어킨이 그와는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사서 봐야 되겠죠. 야, 저는 사서 볼 수밖에 없는 또이 불행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책을 쓸때 근간 뭐를 참조하시면 근데 근간에서 책이 나와야지 이게 그런 약속이 가능한데 당분간 책쓸 생각도 없고 쓴 다음에 한 3년 뒤에나 쓰게 될까. 일단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문단 50, 반대 논변 4. 자, 이 4의 반대 논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국적이 다르면 그에 적용되는 규범도 달라지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명제를 제시합니다. 형사 절차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인 규칙은 미국 시민들에 대한 우리의 확신만을 반영할 뿐이다. Criminal procedure reflect only our conviction for our citizen.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외국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선한 신념 위에서도 외국인에게는 경찰과 군대에 의해 자유가 제약당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논변을 비판적으로 볼때한 국가가 외국인에게 어떤 확신도 갖지 않고 반영할 것도 없다면 인권이란 이념은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즉,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적 확신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외국인, 내국인 이렇게 달리 보고 내국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프랙티스, 실천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컨빅션 확신도 보여주지 않는 전적으로 내국인에만 대한 것이다. 이러면 인권의 이념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권이라는 이념을 유지하면서 국적에 따라서 분명히 달리 대우하는 실천들, 관행들이 있죠. 이러한 여러 분야의 실천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들이 나오면은 반대 논변을 물리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이론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규범적으로 구분한 정치한 시민권 이론인데, 도어킨은 그러한 이론을 지금 당장 구성할 수는 없지만, 그 단초는 기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단 50에서 그 단초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 참여에서 고유한 특권, 투표와 공무단인권, 그리고 입국의 권리, 혹은 외국인의 비자 발급은 거부할 수 있다. 또 한국과의 경제정책, 뭐 산업정책이라든지 전략적 무역정책에서 일본 시민들에게, 일본 국민들에게 이 경제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국 국민들의 어떻게 경제성장에 혜택을 볼 것인가 이것만 딱 고려해가지고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국가는 외국인에 비해 국민을 우대합니다. 어떤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 뭐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또 우대할 수도 있고, 이런 우대의 의미죠. 이 우대와 위해를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우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베네피트나 권리, 프리빌리지 이런 것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교육센터의 회원이다 라는 것은 MP3를 공짜로 들을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MP3를 공짜로 들을 수 있고, 또한 오프라인 모임에 오시면 제가 공짜로 책을 드리는 행운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오프라인 오시면 공짜로 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시민교육센터에 열심히 활동을 해서 논문 번역한 것을 올리고, 또 스터디를 조직해서 그 스터디에서 강의한 것을 녹음한 것을 또 보내셔서 좋으면 올리고, 이런 것이 다 경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인문과 출판과 관련해서 경력이 되어서 경력 표시를 할수 있는 또 이점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다 시민교육센터의 회원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대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대는 어떤 그 정치한 이론을 지금 구성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우대가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고, 또한 그 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단체의 존립 요건인 것이죠. 그런 우대가 없으면 갑자기 일본의 나카무라상이 와가지고 그 한국 대통령을 뽑는데 내가 한표 행사하겠다. 일본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가지고 한표 행사하고 또 대거 빠져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존립 요건 자체와 관련된 것이죠. 시민교육센터에 왔는데 아무 회원이든 뭐안 회원이든 의미가 없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갑자기 강의하는 것이 뇌로 솔솔솔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돼가지고 전 국민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굳이 MP3 수고스럽게 다운받아서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우대는 클럽 자체의 어떤 결사체 자체의 존립 요건이자 유지 요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우대, 그래서 이것을 법의 제국에서 두어킨이 연대적 책무라는 관념을 통해서 이러한 우대의 이유, 우리가 왜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같은 공동체 내의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특별한 책무를 갖느냐, 를 연대적 책무라는 개념으로부터 논변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게 우정의 우정론, 더워킨의 우정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친구에 대해서 특별한 책무를 갖느냐? 왜 친구가 이사하면 도와줘야 되느냐? 왜 친구가 특별한 곤란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줄수 있는 한 줘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특별한 도움은 왜그 길거리를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가? 이런 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친구에게 연대적 책무를 갖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커다란 공동체인 국가에 대해서도 연대적 책무를 갖는데, 그 연대적 책무를 갖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가가 리지러머스, 정당성을 갖는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 리지러머스는 저스티스가 완전히 실현되고 있다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논의를 쭉 전개시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법의 제국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법의 제국 강의를 할때 자세히 살펴보기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연대적 책무의 원리로부터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서 특정 클럽의 내부 구성원을 외부 구성원에 비해서 우대할 수 있다는 정치 이론은 결코 의도적인 위해를 외부 구성원에게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원리로서 확장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시민교육센터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특권을 가진다는 것에서부터, 그러면 시민교육센터의 확신은, our conviction은 오직 내부 구성원에 대한 conviction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교육센터 외부 사람들은 막 칼로 찌르고 다니고 이래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전혀 확장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무단인권, 투표권 아니면 경제정책에 있어서 고려, 특별한 어떤 대우를 고려를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그 외국인들을 공정한 재판 절차 없이 무기한 감금하고 고문하고 이런 권리를 그 entitled 그 국가 공동체에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그 위해가 심대할 경우에는 단연코 진실하는 것이죠. 인권의 영지에는 여권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Domain of human life needs no passport. 가끔 이런 경구는 써먹으면 유머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게 방편이기 때문에 제가 첫째 시간에서 이해했듯이 도킨이 자신의 학술적인 논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좀 약간 독자에게 뽕을 먹으려는 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단 52, 반대논변 5. 어떤 권리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정부가 이들 권리를 약간 줄이고 다른 굿, 선을 정진시키는 식으로 타협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권리를 완전히 ignore,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논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인권조약은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지만 정부는 공공질서와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댑니다. 만약 이러한 반대 논변의 정확한 의미대로, 권리와 굿이 타협될 수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인권이란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더라면, 정당성을 가져설 정부의 목표에 우선하는 어떤 패라는 나의 주장에 진실로 도전하는 논지가 될 것입니다. 즉, 인권이 political right의 일종이고, 그것이 너무나 중대한 종류의 political right이기 때문에, 어떤 패로서의 그 역할을 갖는 정치적 권리의 특성이 극대화되어서, 정부의 관행이나 문화, 실천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할 어떤 패다라는 주장에 도전하게 되겠죠. 뭐, 인권도 권리지만 어떤 권리도, 인권 포함해서 어떤 권리도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안전이라는 굿, 이 미국인의 선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9.11 이후니까 이 권리를 약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안보와 권리 간의 밸런스라는 메타포에 의존한 논변이라고 할수 있겠죠. 문단 53. 근데 이 메타포가 예로든 유럽 인권 조약, 인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중요한 ambiguity, 애매모함이 있다. 이는 의미 1로도 의미 2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의미 1은 권리에 대한 기술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refined, 정제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어떤 정치 사상이 잘못되었거나 위험하다는 이유에서 금지하는 것. 국가보안법과 같은 것은 금지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인권 침해라고 선언하지만 시위의 시간을 timing of parade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밤중에 막 사람들 다 자는데 걸어가면서 FTA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거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낮에 교통 통제를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시위의 자유 침해라고 볼수 있겠죠. 이 논변은 하나의 그또 정교한 반박과 비판이 필요한 거라서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지만. refined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런데 예를 들어서 동네방네 우리 남편은 엉덩이에 커다란 점이 있는데 그 점이 꼭 셀러문 같이 생겼다 이런 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명예훼손이고, 그러니까 명예훼손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다. 그래서 명예훼손의 권리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또 뭐, 밸런스를 맞춰서 컴프로마이즈 타협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표현의 자유 자체가 평등한 어떤 우선하는 평등한 권리와 양립 가능한 선에서 경계가 그어진 것이다. 요렇게 이해하고 그 경계가 지금 우리가 정교한 논변을 살펴서 그 경계를 이렇게 청량해 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수 없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가서 그 경계를 청량하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자유는 없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이해라면은 의미 1이라면 두어킨의 논변은 훼손되지 않겠죠. 의미 1이 아무리 건전하다고 해도 두어킨의 논변은 훼손되지 않고 두어킨 자신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어킨도 말했듯이 감금이라는 것은 보통의 상황에서는 인권 침해겠지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래서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유죄로 확정된 사람이 책임을 지는 형태로서 감금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상적인 게 구체적으로 리파인드 되면서 규정될 때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권리도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라면은 아무런 도전도 되지 않고 만약에 의미 2라면 충분히 중대한 긴급 상황에서 정부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인권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의미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우화를 생각해보자. 맨해튼 어딘가에 2시간 뒤에 폭발하게 되는 폭발물을 장치한 테러리스트가 체포되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를 고문해서 폭탄이 어디 있는지를 제때 알아낼 수 없다면 그를 고문하지 않는 일은 부조리한 일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액션 영화를 봤는데 주인공이 또 경찰도 아니에요. 경찰도 아닌데 테러리스트를 잡았단 말이죠. 테러리스트를 잡았는데 얘가 확실해. 얘가 이 확실하고 얘가 지금 나랑 게임을 하고 놀고 있어. 근데 잡았어. 잡았는데 일단 그 설치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거죠. 현행범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은 현행범이 아닌 어떤 용의자를 체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 절차를 지켜가지고 현행범이 아니니까 이 폭탄을 숨겨놓은 장치한 이 사람 아이고 풀어줘야 되겠네. 이러고 또 만약에 영화를 볼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주인공이 나오면 우리가 화가 나죠. 뭔가 absurd하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어리석고 황당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막 구두발로 이렇게 정강이도 까면서 대란 말이야. 네가 이 잠실 경기장 어디에다가 폭탄을 숨겨 놓았니? 이렇게 경찰은 믿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막 나쁜 놈 까면서 이런 걸할 수도 있죠. 네. 물론 이것은 인권 침해인데. 이런 긴급 상황, 충분히 중대한 sufficiently grave emergency에서는 이런 인권 침해도 정당화된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답해야 하는 질문은 이런 것이죠. 그 긴급 상황은 얼마나 중대해야 되는가? 문단 55, 1장에서 나는 우리가 어떤 이의 존엄성을 무시할 때 우리는 그 희생자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질적 가치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칸트까지 언급하면서 이야기했죠. 즉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자기 존중을 타인의 본질적 가치를 무시할 때 우리 자신의 존엄과 자기 존중을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어떤 구슬을 얻기 위해서 타협시켜 버린 것이죠. 그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은 한신 왕이 나중에 이제 유비의 장수가 되어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항우를 폐퇴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젊었을 때 한량이었어요. 칼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껄렁껄렁 하고 다니고 밥 빌어 먹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 동네 그 젊은이들의 그 패거리 중 우두머리 하나가 그 껄렁껄렁 한신이 껄렁껄렁 이러고 칼만 차고 다니고 하는 짓 없고 이러 보니까 한심한데 자기 뭐 있는 것처럼 다니니까 짝나는 거죠. 재수 없다고 생각해서 내니뭐내 가랭이 사이로 한번 기어서 들어가 봐라. 그래서 만약에 기어 들어가지 않으면은 나랑 한번 싸우든지 근데 싸우면은 싸움 일어나면 감옥 갇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네가 진짜 무뢰배 같이 하고 다니는데 무뢰배인지 아닌지 한번 봐라 해서 한신이 그 가랭이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가버렸죠. 그래서 한신을 모두 이제 비웃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신은 자기의 존엄과 자기 존중을 미래에 내가 장수가 되어야 하겠다는 어떤 굿과 타협해 버린 것이죠. 근데 이러한 타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긴급 상황은 매우 높게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긴급 상황을 단순히 큰 위험으로 정의하거나 우리의 안보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것으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에 직면하여 자기 존중을 희생시키는 것은 특히 부끄러운 비급자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한신 같은 경우에는 위험에 직면한 것은 아니죠. 그냥 자기 삶의 기획에 봤을 때 이런 어리석은 자들과 노닥거리느라고 이런 데 조그만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는 큰 일을 위해서 지금은 관헌과 얽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고, 문제는 우리의 안보를 조금이라도 marginally 개선시키는 것이 긴급 상황과 동의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험에 직면하여 자기 존중을 희생시키는 것은 coward의 전형적인 행동이고, 우리는 통계적으로 증가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을 다루는 우리의 형법과 실천에서 우리의 용기를 보여주었다. 즉, 무고한 자를 극단적인 노예제의 형태에 예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즉, 무고한 자를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자를 유죄의 확신이 없을 때에는 풀어줌으로 인하여 범죄를 통계적으로 증가시킬지도 모르지만,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용기를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무고한 자를 처벌하게 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휴먼 디그니티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equal importance of each lives. 존중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모욕이고, 모욕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겁쟁이의 전형적인 행동이다. 이런 논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용기를 외국으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여야만 한다. 또다시 뽕을 먹이는 문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논증이 아니죠. 논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쪼잘한 새끼들 이런 거랑 좀 비슷한데. 너무 쪼잘한 거 아니야? 이거 왜 국내 보험 용기 보이면서 국외 보험에 대해서는 아 쪼잘하게 그거 조금 개선시키려고 무고한 사람들 투옥하고 이런 거 하는 이 카월드 이러고 막 이러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또 치킨 쉣막 이러고 카월드 이러면은 그 열받기 때문에 상당한 욕이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이야 그 한국 역사 자체가 겁쟁이로서 살아오지 않으면은 좀 온전하게 살아올 수가 없는 근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겁쟁이야 이러면은 그래 나는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우하면 되지만 미국에서는 you coward 이러면 열불이 팍 나거든요. 그래서 이불로 도우키니 coward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독자들을 뽕을 먹으려고 용용 죽겠지 이런 거 방편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책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단 56. 그래서 맨하탄 우아에서 나타난 조건 어느 것도 지금 미국의 테러 위험과 관련된 조건하고 맞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는 재앙적인 공격의 위험에는 확실히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위험이 뭐 2시간 뒤에 잠실 경기장에서 폭발한다 이런 정도로 위험이 확실하게 다가왔거나 이 사람이 고문해가지고 이걸 받아내면은 이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미국의 인권 침해가 그 위험을 종결시키거나 상당히 감소시키는데 꼭 필요한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Well calculated 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미국이 그딴 식으로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그런 불확실한 어떤 테러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테러들이 지금 막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구금시키는 것은 2시간 뒤에 폭발 확실히 하게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문하는 것, 구금하는 것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리는 아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의미 1로 해석해도, 의미 2로 해석해도 지금의 디텐션 센터 프랙티스를 정당화하기에는 반대 논변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단 57. 미국인들은 내가 방금 경고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즉 미국의 안보를 그것이 얼마나 확실치 않든, 얼마나 적은 양이든,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것은 무조건 와이즈 파워스, 현명한 정책이라는 생각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깨달은 유일한 덕을 놓고 겁에 질린 이해 타산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용기와 존엄을 비열하고 겁에 질린 편견, 즉 우리의 안전만이 중요한 모든 것이라는 편견에 희생시키는 것이죠. 권리와 안전 간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은유, 메타포는 대단히 오도된 것입니다. 이와 다른 언유가 훨씬 더 적절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명예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존엄에 대한 존중, 존엄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나오는 원리에 대한 어떤 패로서의 존중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그 균형점은 의미 2에서의 균형점만을 정당화하겠죠. 즉 충분히 중대한 긴급 상황, 요때에서만 예외적으로 인간 존엄의 원리가 그 사람에게 특수하게 부인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내에서 해석해왔던 바로 그러한 두 원리에 대한 해석의 구체적인 결론을 해외로부터 오는 Danger to Security에 대해서도 여전히 적용해야 된다. 명예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겁에 질려 있는가. 오케이. 마지막 문장을 끝맺고 있는. 이것은 뭐 다른 저킨의 점잖은 이 학술적 문장에 대해서는 특히 이 2절을 쓸때 도킨이 분노를 많이 했겠죠. 짜증이 난단 말이죠. 지식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의 지식인이라 할 만한 사람들도 FTA 노무현 정부가 지금 도입하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타임 세팅하고 이런 거 보면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죠. 그런 것처럼 도킹도 참 답답해서 미친단 말이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